잠깐 용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깊이 들은 게 아니라 그냥 혼란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쓴다 이런 의미다. 그런 것이 사탄, 마귀,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이 나왔죠. 또 막 악마, 막 악령, 막 악귀, 뭐 귀신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동의어들이 많아요. 사탄과 뭐 마귀와 악마라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고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그러고, 마귀는 물론 우리나라 말이죠. 우리나라 말이지만은, 그것이 이제 어디서 번역되어 왔냐, 뭐, 마귀, 이거는 그 헬라어예요. 헬라어의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그 말에서 이제 마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영어로는 devil.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번역해서 쓰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깨심을 받으셨는데, 그 마귀가 사탄이고 디아블로스. 예, 악마죠. 그래서 악령, 귀신, 귀신은 evil spirit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할 때 마귀, 뭐, 사탄, 악마의 이제 졸개들을 보고 귀신이다, 뭐, 악귀들이다, 뭐,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세례 받으시는 장면도 나오는데, 본문에 세례하고 침례도 같은 뜻이에요. 말이, 물론 형식이 다를 뿐이에요. 물속에 집어넣느냐 뭐 물을 뿌리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세례와 침례 이렇게 쓰는데 우리 번역에는 그 얘기는 세례라고 되어 있죠. 뭐 상관없어요. 침례라고 하던데 제가 혼용해서 쓸 때는 그렇게 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뭐 습관상 편의상 그냥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왕국 그렇게 말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크게 선언을 한 배후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시저 왕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황제다. 그 사람이 이를테면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복음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왕이 무슨 그러니까 왕으로 옹립이 됐다든지 즉위식이라든지 왕의 생일이라든지 황제 그럴 때 그것을 보고하는 것을 이제 good news라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가가 지금 시사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시저 시대였으니까요 시저가 세상에 복음을 가져오는 새 시대를 여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새 시대를 여는 복음의 주인공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 새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2절에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인용을 하거든요. 마가가. 그럼 우리가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왜 마가가 구약의 이와 같은 본문들을 인용을 했을까?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잠깐 조금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성경책이라는 것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약속, 그 다음에 성취.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의 그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을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구약 읽을 때, 아, 이것은 약속의 부분이구나. 근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취가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태초부터 처음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있을 때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낙원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완벽한 교제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돌봐주시고 참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사망 선고를 내셨죠.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약속하지.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이 경고의 약속이지만은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담과 하와, 그의 인류가 이제 다 죽는데 또 다른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났던 아담과 하와 그 인류를 구속한다는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약속됐냐면은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됐어요. 이건 굉장히 흥미있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낙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들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떤 형태로 됐느냐. 그 형태는 무운의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이냐.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서 가졌던 체험이 있거든요. 죄라는 것은 왜 이렇게 체험적으로 옵니다. 그게 뭐냐. 두려움의 체험이죠.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니까 두려워서 나무 숲속에 와서 숨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또 죄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려 몸을 빨가벗고 살았는데 애기처럼 천진하고 아무것도 그게 죄라는 걸 모르고 부끄러운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가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 그러니까 인조 옷을 만드는 것이죠. 그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류의 최초의 그 패션 디자이너죠. 그 다음에 또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면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이제 신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왜 하지 말라는 거 했느냐. 그 아담의 이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제게 주신 그 하와 그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먹게 됐습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께 뭐 아버지께 뭐 여자 달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임의로 잠들게 하시고 뭐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뽑고 만들어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나보고 입에 넣어주면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먹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여자를. 그러니까 물론 하와도 나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원인 제공자라 이거죠.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인류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사실은 환 왜 세상 만드느냐고. 환은 왜 나를 세상에 나와야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보내게 하십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비극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아니 왜 만드셨냐 도대체. 왜 만드셨으면 잘 만드시고 이걸 책임지셔야지.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라는 거죠. 모든 비극의 장군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감정을 품고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고 말씀 안 받죠.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무지무지하게 좋아했죠. 보고는 그냥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연정 시인이었어요. 하와도 거기에 좀 뿅 같겠죠. 네. 그렇게 말하는데 뭐 안 좋아서 누가 같겠어요. 그 정도로 좋아했던 아담이지만 이제 그 자기 아내를 원망하고 탓하고 있습니다. 타락하면 사랑이 타락해요.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취급주의 품목이잖아요. 잘못하면 깨지잖아요. 프레셜 하잖아요. 주의 영향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변질시키니 그래서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자신의 뼈가 가시가 됐어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살이 몸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이렇게 손을 찌르죠. 몸살처럼 이렇게 골치 아픈 존재가 됩니다. 부부 사이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하나님이 그 마신 금단의 선악과를 이렇게 먹으라고 입에 넣으시죠.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그런 것이죠. 하와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뱀이 와서 이제 사탄에 대한 그 상징인데요. 사탄이 와서 그거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자꾸 유혹했죠. 유혹한 사람이 이렇게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냐? 경고대로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다시 살리시겠다. 그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대속의 복음입니다. 대신해서 누가 죽는다 이거예요. 누가 죽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무언의 상징이라는 것이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완전히 하나님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사탄 쪽으로 가버린 그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죄와 그들의 사망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무화과나무 입힌 걸 봐주세요.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인류의 문명, 인간의 아이디어, 인간의 무슨 테크니컬한 모든 지혜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게 무화과나무 이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자, 가죽옷이라는 것은 임자가 죽었다는 뜻이죠. 임자가 죽어야 가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내쫓으실 때에 그냥 빈손으로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서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후손들에게 그것을 뭐 몇백 년 뭐 오래오래 살았으니까 그걸 늘 입고 다녔을 거란 말이죠. 그 뭐 쉽게 달린 것이 아니니까. 그 왜 가죽옷을 입었냐고 후손들 묻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설명하는 것이죠. 이만저만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다시 살리신다고 하셨다. 그 증거로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야. 그 가죽옷이 뭐 스커트 같은 것이 아니고 긴 치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는 죄를 숨기기 위해서 뭐가 남이 입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벗기시고, 그거는 뭐 불가능, 그냥 뭐 허풀상가니까 벗기시고 가시옷을 입으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죽옷의 의미고, 가죽옷을 입고 있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속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할 수 있었다.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죽옷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가리고 있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인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죽옷의 의미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례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한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초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신가 하죠. 죽음과 고통과 사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가죽옷으로 인생의 허물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사망으로부터 구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죽옷이 있는 한, 그 복음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가죽옷의 의미를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를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들을 디딤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가죽옷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마치 전도자나 혹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을 예언하게 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마가가 지금 인용하는 이 가죽옷의 임자들에 대한 약속이죠. 가죽옷의 임자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그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만약 누구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내가 구주다, 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 뭐 구원자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원자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카테고리에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그 가죽옷의 임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죄에 대해서 예언했던 구약의 인용문들을 끌어다가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나를 그냥 따르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가 예수 앞에서 외칠 자가 있을 것이다. 세례요한이 된 얘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에 먼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갱신 메시지를 전하고, 요한을 맞을,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라. 구원자에 대한 준비를 하라.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도 하고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20절이 인용한 것인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메신저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되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앞에 출애굽기 23장 20절은 또 동시에 그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 말은 이 말라키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3장 20절에 나오는데, 보통 말라키 그러면 우리나라 교인들 다 11절을 생각해요. 말라키 아느냐 하면 다 안다 그래요. 몇 절 아니면 310절이라고 그래요. 그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대부분의 이 문맥을 싹 무시해버리고 그저 돈 많이 나오게 하는 구절이 어딘가, 그래서 그냥 부어봐라 넣어봐라 그러면 그냥 창고가 꽉꽉 메일 정도로 없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그 가르침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 왜냐하면 본장에서 이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 때문에 그 심판주를 생각하고 그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라이프스타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말라키서 3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에서 뭐가 언급되냐면,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말라키서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3장 1절부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제 성취된다는 거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신저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구원자를 소개할 것이다 그죠? 세례 요한이 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백성을 정화하고 심판한다는 건,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있은 이후로 약 근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 아니면 완전히 집중하는 거죠. 야, 이 구원의 때가 왔구나. 그래서 광야에서 나타나서 세례요한이 하는 얘기가 바로 오신다고 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내가 그분을 소개하는 자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자는 이사야서 40장 3절의 인용인데 거기 보면은 원래 이 문맥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포로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였어요.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바벨론에서 다 돌아왔으니까. 물론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 고구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그 왕이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많이 돌아와서 제2성전을 건축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한 가지 그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은 3절 보겠습니다. 40장 3절 다 같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재료를 평탄케 하라. 예, 그렇게 말했죠. 근데 뭘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은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죠. 3절에 우리 읽은 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 마가가 인용하는 것을 보면은 1장 3절 보세요. 마가 1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누구의 길을 준비하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은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의 길로 바뀐 거예요. 여기 인용하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인데 그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평행적으로 삼고 그것을 동격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사렛 목수가 아니라 이거죠. 이분이야말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분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이거죠.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가 이제 동격으로 나오는 건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 두 본문을 이 두 구약 본문을 인용하는 까닭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선지자가 나온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침례를 베풀었던 자가 있지 않느냐. 그분의 말이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 앞에 오는 분이니까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라 이거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인물이라는 점을 또 세례 요한 자체를 증명해야 되니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세례 요한의 라이프스타일을 언급한 거예요. 그게 뭐냐? 아, 이 사람은 광야에서 뭘 먹고 살지? 뭘 먹었다고요? 메뚜기와 소통을 먹었다고. 광야에서 뭐 거의 슈퍼마켓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먹어요? 메뚜기 소통 이런 거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이런 그 낙태 털옷을 입고 뭐 수염이 많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그 아까 말라기 그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말라기서 3장 보면은 4장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맨 끝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그랬어. 엘리야를.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에게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자, 이 외에 이 말이 나왔냐면 엘리야를 보내신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아,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오나 보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광야의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살았고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을 그 구약에서 열왕기에서 설명할 때 뭐라 하냐면 털이 많고 가지고 띠를 띠고 뭐 그렇게 살았다. 그 라프한 사람이죠. 그 광야 로뎀나마 아래에서 뭐 하나님 보고 나 죽여달라고 그러고 그 있잖아요. 아주 엄청난 그 파워가 있는 사람이죠. 막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막 죽이고 막 그냥 그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엘리야 같은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앞서가는 자라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믿으라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나중에 제자들 물었어요. 아니 주가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얘들아, 그 엘리야가 누군지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분명하게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직접 자기 입으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를 소개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렇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신 것을 또 드러냅니다. 결론적으로 마가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해요. 그 약속과 성취의 구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냥 읽고 아무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아주 서운하시죠.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성취시키는 그런 드라마틱하고 그런 파워풀하고 그런 그랜드한 그런 스타일로 하나님이 지금 구속의 드라마를 펼쳐나가시는데, 우리들은 그거 뭐 그런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성경 그래서 그냥 쑥 읽어버리고 그냥 십일째나 많이 내쉬어 그럼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뭐 축복하십니다, 이런 그런 말 하면 저는 아주 열이 올라와 이제 자제를 해서 안 죄송합니다. 세례요한의 말은 나는 망하여도 좀 나는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게 해서 그 복음이 바로 전달되기 위해서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나 잘 되려고 뭐 교회하고 나 잘 되려고 헌금 많이 내라고. 헌금 종류가 세금 종류가 더 많아 우리나라는. 헌금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 또 헌금 강조하겠는데 그만하겠는데, 헌금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바친다는 게 아니라 물질을 바치지만 헌금은 헌신의 물체적인 상징이죠. 자기 자신을 바쳐야죠. 자기 자신을 바치지 않으면서 말라키스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바치는 거 내가 받지 않고 오히려 저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럼 무슨 말씀이 있는데 말라키스 전신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그 예언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때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 옛날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700년이 지난 다음에 성취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타종교에 이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그렇게 1세기 때가 성취가 됐거든요. 동정녀 출생에 대한 예언 보세요. 처녀가 뭐 아기를 갖는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말라키 선지자는 주전 한 5세기 때 사람인데, 그 이후로 선지자가 한 400년 동안 없다가 그 침묵 시기가 지난 후에 세례요한이 실제로 등장하더라. 엘리야가 온다는데 실제로 왔더라 이거예요. 문헌상으로도 이거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들이 이와 같은 마가의 의도를 이해를 한다면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를 알고 좀 확신할 수 있어야 돼. 설득이 되지도 않는데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도 않는데 자꾸 믿습니까? 아멘하세요, 아멘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멘하면 그게 믿어지는 건가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가요? 그것이 믿음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그는 자기의 어떤 체면적인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죠. 자기의 무슨 개인적인 어떤, 확신일지 몰라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고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 가셨다, 나 대신 대속하셨다더라. 그런 것으로 그냥, 살면은 그건 피상적인 짓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킬 수가 없어요. 더구나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요한의 사전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 많은 예언의 약속들을 하나님이 성취시켜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저 가죽옷의 임자의 피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 옛날부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도 인류가 타락했을 때 그때부터 그 큰 사랑을 품고 그 큰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드라마로 이뤄나가서 나에게까지 그 복음이 들리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명시할 수 없다면 세상에 여러가지 뭐 세상 철학과 유혹과 이런저런 일이 당할 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세상에 뭐 태풍이 불고 뭐 토네이도가 오고 다 그러는데 그것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하약하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성경에 뭐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의 약속과 성취의 문맥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잡고 있을 때, 그의 역사를 내가 알고 있을 때, 내 때만 생각하니라.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때, 또 그 전에 때, 아브라함 때,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맨날 헌신예배 하자 그러고 그러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요즘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 거 하려면 좀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헌신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셨어요. 그것이 가지고서의 의미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헌신이 무엇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확실해야만 그것이 내 감정에 와닿고 내 심령에 와닿고 내 마음속에 담겨 있을 때에만 그때 우리가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나에 대한 헌신을 제가 믿고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고백을 해야 하나님 너는 복음을 이해하고 있구나. 내 복음을 아는구나. 나는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느라.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하고 하나님이 고백하시죠. 예, 우리의 신앙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께 고백하는 걸 우리 들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복음의 진리를 확신할 때 내 구원이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도 자기가 구원을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만 해요. 죄 조금 지으면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조금 거룩하게 기도 좀 하고 나면 뭐 산기도나 갔다 오면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고, 예, 그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약속도 성경에 많은데, 또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도 많은데, 그것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내 소망으로 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바라겠습니다.